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회담이 이어진 가운데 회담 마지막 날인 13일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회의에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57개 나라가 모여 회담을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OSCE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는 이날 회담 뒤에 기자들과 만나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며 현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사는 특히 러시아 측의 안전보장 요구인 우크라이나에게 나토 가입 불가와 나토 세력 확장 중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카셰비치 대사는 또 만약 양측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안보 상황에서의 한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다음 행보와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와의 안보 협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은 뒤 언제 어떤 형식의 행동을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루카셰비키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카펜더 OSCE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 후 서방국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대사는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 수사 역시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SCE 의장국을 맡은 폴란드의 지비그니에프 라우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OSCE 지역의 전쟁 위험이 지난 3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었던 세르게이 랍코프 외교차관은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방과의 안전보장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남미 국가인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테드로스 아자놈 게브레이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9일까지 한 주간 1,500만 건이 넘는 신규 확진이 보고됐다며 이는 전주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로 주간 최다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 하루 평균 확진 건수와 입원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도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보건당국은 12일 36만 건이 넘는 신규 확진이 보고됐다며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미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약 11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은 1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를 중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핵합의 탈퇴 후 이란에 가했던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지금까지 생산적인 외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이란은 계속해서 개량된 원심 물리기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써 순도 20%와 60%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늘렸다고 의원들은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국방관리들이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영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통화에는 미국 측에서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일본은 마즈다 가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그리고 한국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여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세 사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영내 문제와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향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959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형이 있습니다. 1년에 5천만 개고요. 일본에는 100개가 팔린다는 30cm 정도 키의 바비 인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세계 1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또 때마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직업과 차림의 남녀 인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예쁘고 날씬하고 또 가끔은 지나치게 과장된 듯한 외모로 만들어지기도 해서 늘 외모 논란 또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는 소식으로 이 바비 인형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제작사 마텔이 새롭게 내놓은 바비 인형이 색다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 1931년에 타계한 흑인 여성 아이다 벨 웰스 씨를 기념하는 바비 인형입니다. 아이다 벨 웰스, 청취자 여러분께는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만 미국 아이들에게는 인기 있는 인물책 시리즈의 주인공이고요. 1990년에는 기념우표도 나왔고 고향 미시시피에는 박물관이 있고 수도 워싱턴 DC에는 학교 이름입니다. 또 시카고에는 거리 이름으로도 새겨져 있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또 여성운동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시대 소녀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선택했다는 것이 마텔사의 설명입니다. 아이다 비 웰스 바비 인형, 목둘레에 하얀 레이스가 있는 짙은 감색의 긴 원피스 차림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펼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편집자로 참여했던 신문 맨피스 프리 스피치인데요. 1862년에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난 웰스는 10대 부모를 여였고 여섯 동생을 보살피는 가장이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기차를 타고 다녔던 1883년 어느 날 흑인이라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났던 일을 계기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가 됐습니다. 웰스가 어느 책자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조리한 상황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결코 반갑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가해지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인종평등 시대를 꿈꾼 지도자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그를 기리는 국가 공휴일이네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북한은 한파 속에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자강도를 제외한 서쪽, 그러니까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지역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고요. 건조한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으로는 또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화재와 산불을 더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금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집니다. 해산이 영하 27도, 자강도 중강이 영하 26도입니다. 평양 개성은 영하 15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신의주가 영하 13도, 함흥 영하 12도, 청진 영하 11도, 원산 장전이 영하 9도입니다. 삼지연과 해산은 낮 최고가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중강은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1도, 평양은 영하 4도고요. 개성이 0도, 청진 1도, 함흥과 장전은 4도, 원산이 6도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먼바다 오전까지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고요. 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5m로 오전에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다시 회동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이 분담금 체납으로 유엔에서 투표권을 상실했습니다. 유럽을 덮친 천연가스 위기에 러시아가 책임이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비난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정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상당히 바쁘네요.
네, 지난 10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안정성 대화를 시작으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 간의 회의, 그리고 13일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회의를 가지면서 일주일 새 세 번째 접촉을 했습니다.
예, 자, 유럽안보협력기구라는 게 어떤 기구입니까?
네, 안보와 인권 상황 감시, 분쟁 예방, 또 중재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975년에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간 협력 기구인데요. 현재 57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고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는 명칭이 붙어 있긴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들어있습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을 대부분이 포함돼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OSCE 회의 역시 시작 전부터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적었습니다. 마이클 카펜터 OSCE 미국 대사도 이번 주의 회담에서 어떤 확실한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원칙적으로 대화를 수립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지만 합의할 수 있는 요소나 영역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날 나토하고 러시아 간 회의에서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고들 하죠.
네, 나토와 러시아 대표단이 12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회동했는데요.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네, 자, 회의 후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 간에 큰 견해차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극을 메우기 쉽지 않겠지만 나토 동맹국들과 러시아가 함께 앉아서 실질적인 주제를 논의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대화 여지를 남겨놓은 거네요.
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주권 등 이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그 러시아가 제안한 안보 보장안의 핵심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이 구소련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이 동진 전략으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나토 가입을 희망해 왔는데요. 러시아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구소련권 국가들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결정은 우크라이나 주권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날 나토 러시아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그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셔먼 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셔먼 부장관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길을 선택할 자주권이 있으며 유럽 국가들 역시 동맹국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러시아가 외교적 방안을 선택하도록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 외교적 해법 이 부분을 강조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러시아 대표단은 이 세 번의 회담 내용을 가지고 러시아로 돌아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거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평화와 안보를 선택하길 바라고 외교와 대화를 선호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은 어떤 평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알렉산드르 그루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진지하고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걸 참석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우크라이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제안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대화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이른바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갈등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러시아와 접경한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했을 때 이 지역도 우크라이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들을 테러 세력으로 간주하고 교전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OSCE 중재로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1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밤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 법안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강화하면 다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푸틴 대통령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국가가 유엔에서 투표권을 상실했습니까?
네, 이란, 베네수엘라, 수단 등 8개국이 유엔 총회 투표권을 상실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압둘라 샤이드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 8개국의 투표권을 정지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아니, 이 나라들은 왜 투표권을 잃게 된 겁니까?
네, 분담금이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과거부터 체납해온 분담금이 최근 2년에 이 분담금 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면은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8개 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5개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앞서 세 나라 외에 콩고공화국, 기니, 파푸아 뉴기니, 바누아투, 그리고 엔티카, 바부다입니다. 이들 8개국의 투표권은 즉각 정지됐습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도 있네요. 만약에 이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유엔은 총회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회원국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의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이를 인정한 나라는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투표권을 유지한 나라들도 있었습니까?
네, 유엔 총회는 소말리아, 코모로스, 상투메 프린시페 등 세 아프리카 국가는 투표권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투표권을 한번 박탈이 되면요, 잃게 되면은 영구히 투표권을 못 가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들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다시 투표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구테우스 총장 서한에 따르면 이들 나라가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약 4천만 달러, 이란은 1,800만 달러, 수단이 약 30만 달러고요. 나머지 5개국은 각각 7만 5천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에도 이렇게 투표권을 잃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네, 이란이 지난해에도 투표권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한국 국적 선박인 한국 케미호 나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밀린 유엔 분담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했고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동결 자금의 일부를 이란에 송금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그 후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지난해 6월에 투표권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연체해서 투표권을 잃은 겁니다.
불과 몇 달 사이인데 이란은 왜 또 분담금을 연체한 걸까요?
이란은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제재 조치 때문에 회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2000년에 이 분담금이 연체돼서 투표권이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유엔의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네, 2021 회계연도의 경우는 32억 달러로 책정됐었습니다. 유엔은 이 정규 예산 외에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데요. 193개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겨울을 맞아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장이 러시아를 비난했다고요?
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이 최근 기자들에게 천연가스의 가격 폭등과 낮은 재고 수준이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의 행동에서 기인한다면서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가즈프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네, 가즈프롬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의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높은 천연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즈프롬은 지난 4분기에 전년도 같은 기관과 비교해 공급량을 25%나 줄였는데요. 반면에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같은 공급자는 유럽에 대한 공급량을 늘렸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역시 가스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군요.
네, 비롤 사무총장은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행동이 유럽의 가스 시장을 매우 빡빡하게 만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 내 지하 가스 저장고에 채워진 가스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겨울에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든 것도 이 천연가스 재고량이 줄어드는데 일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였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가즈프롬은 장기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계약에 명시된 공급량은 다 채웠다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들어온 가스를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 되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그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줄인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공급을 이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EU 내 천연가스 사용량의 3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지렛대로 유럽연합을 압박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비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비롤 사무총장은 직접적으로 이에 동의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 공급 감축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점증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동시에 발생했다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기존의 가스관을 이용해서 30% 정도 더 천연가스를 유럽에 보낼 수 있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는 유럽의 하루 사용량 가운데 10%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 선박을 이용한 가스 공급도 도움이 되겠지만 운송시간이 오래 걸려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투표권 확대 연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악천후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식료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신병 확대를 위해 입대 보너스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병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투표권 확대가 새해 미국 정부의 아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 공화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12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날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네, 맥코넬 대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예, 맥코네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조지아에서 했던 연설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든 불평이라고 묘사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고 부적황하며 내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나라의 분열을 더 심화하는 고의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연설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연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볼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찾아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선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그들은 실패했지만 민주주의의 승리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투표권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투표권 확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상원의 규정을 바꾸는 것도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현재 상원이 민주공화 각각 50석씩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 규칙의 예외를 인정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여기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맥코넬 대표는 필리버스터 개정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맥코네 대표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연설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지지한 데 대해 완전히 대통령답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맥코네 대표는 이어 지난 수년간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존경해왔지만 어제 연단에 선 사람은 마치 모르는 사람 같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맥코넬 대표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맥커넬 대표가 법안에 반대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12일 기자들에게 특히 과거에는 투표권을 지지하고 옹호했던 사람이 지금은 논쟁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이 더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새해 들어서 이렇게 투표권 확대가 화두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올해가 바로 중간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다시 선출하고요. 그 외에 일부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등도 선출하는데요. 중간선거는 대통령 4년 임기의 중간 지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올해 중간 선거를 통해서 연방 상원, 하원의 의석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여야가 동석을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는 한 자리라도 더 얻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될 텐데요. 따라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 투표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민주당은 왜 투표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난 2020년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이 부정선거이자 사기였다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부정선거 논란이 일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 투표 관련 주법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유권자의 신분 확인 절차나 절차를 강화하거나 우편투표의 일정,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 투표를 더 엄격하게 하는 주법을 통과시키는 주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제한 조처들이 유색인종과 소수계의 투표를 어렵게 함으로써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색인종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 따라서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이주각 주의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투표 자유 법안과 주의 선거법 개정 시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런 법안이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확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법안 처리를 오는 17일로 잡고 있지만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자, 투표권 확대 법안 통과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상원을 직접 찾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필리버스터 개정에 동참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동네 가까운 식품점에 가면요, 선반이 비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식료품뿐 아니라 다른 상품 역시 뭐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자,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문제가 많이 해소됐지만 지난해 12월 초부터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한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식료품점의 제품, 상품들이 어느 정도나 부족해진 겁니까?
네, 미국 소비자 브랜드 협회 제프 프리먼 회장에 따르면 각 식료품점은 통상적으로 5에서 10% 가량 물품이 동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현재는 15%까지 그 비율이 올랐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 일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거라고요.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근로자들의 근무에 영향을 미쳤던 건데요. 프리먼 회장은 최근 2주 동안 보고된 식료품점 근무 직원의 결근 건수는 지난 2020년 전체 결근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또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는 이 악천후 상황도 식료품 부족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예, 최근 북동부 지역에 내린 폭설 그리고 콜로라도주의 산불 등 새해 들어 발생한 악천후의 영향도 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악천후까지 겹쳐 제대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식료품 부족을 우려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구입하면서 문제가 더 심화됐습니다.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요즘 집에서 식사하는 가정이 늘어난 것도 한몫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가 발표하는 이 소비자 지출 패턴 분석 데이터, 이 스펜딩 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식료품점에서의 소비가 8% 이상 늘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계 내 활동과 관련한 소비 지출이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가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새로 발표된 노동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12일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선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거의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인데요. 전월보다는 0.5%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이 전달 대비 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좀 둔화됐는데요. 또 식품 가격은 앞선 달에 비해서 0.5% 올랐고 앞선 해의 같은 기간보다는 6.3%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다시 식료품 부족 문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족 상황을 야기한 다른 요인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속되는 공급망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공급망 문제는 앞선 형태와는 조금 다른데요. 기존에는 각 상품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제대로 수입하더라도 항구에서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중국 등 이 미국이 재료와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일부 국가가 엄격한 방역 조처를 취해 전반적으로 이 운송 과정이 느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공공망 생태계가 문제기 해결에 곧 정상 궤도를 다시 찾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있고요. 반면에 소비자 브랜드 협회의 제프 프리먼 회장 같은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현재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리먼 회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필수 식품 근로자들의 코로나 검사 확대 등과 같은 행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에서 구인난이 심화됐습니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업주가 발을 동동 구른다 이런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 군대도 구인난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인난이 군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 육군은 이 파격적인 보너스까지 약속하며 병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여금, 보너스네요. 육군에 지원하면 상여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AP통신에 따르면 일부 수요가 많은 병과의 경우 6년간 복무하면 최대 5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군은 입대 보너스로 최대 4만 달러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크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육군이 이렇게 보너스 인상에 나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미 육군 모병 책임자인 케빈 베린 소장은 AP통신에 주로 신병 모집의 중심지였던 학교들이 팬데믹으로 문을 닫고 노동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병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현금 지급을 비롯한 일부 변화를 통해 이 자격을 갖춘 신병을 확보하기를 육군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군이 올해 신병을 어느 정도나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까?
예, 이 매번 이 신병 모집 목표는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의 전역 여부에 따라서 모병 인원도 바뀐다는 건데요. 지난 2년간은 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군인이 전역보다는 군대 계속 남기로 하면서 모병에 대한 압박은 좀 덜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베린 소장은 지난해 모병 목표는 5만 7,500명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최대 5만 달러를 하셨어요. 5만 달러 보너스는 그럼 어떤 군인들이 받는 겁니까? 아무래도 특정 병과 선택이 중요하겠네요.
예, 미사일 방어부대나 특별부대, 전투시 무기작동 부대 등에 속하는 경우 보너스를 최대 금액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군대 관련 숙련된 기술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은 미국의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미국은 킹 목사의 생일 1월 15일에 가까운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정하고 사람이 피부색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추구했던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킹 목사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변에는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킹 목사의 석상과 함께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그의 유명한 연설문 일부도 새겨져 있습니다.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25만 명이 넘는 군중은 킹 목사의 연설에 감격하고 열광했습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지도자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평등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준 비폭력 민권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29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회 목사였고 어머니도 매우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불과 15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다닌 학교는 애틀랜타에 있는 남부의 흑인 명문 무어하우스 대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948년 무어하우스 신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크로저 신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때 그는 인도의 무조항주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킹 목사가 민권투쟁에서 비폭력주의를 원칙으로 한 건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보스턴 칼리지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마틴 루터는 보스턴에 있는 음악대학 뉴 잉글랜드 컨서베토리에 다니던 코레타 스콧을 만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의 부인으로 적합한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코레타에 흠뻑 빠졌습니다. 코레타는 결국 마틴 루터와 결혼하고 일생 동안 남편과 함께 민권운동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1954년부터 킹 목사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침례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킹 목사는 평소 흑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이 시정돼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내버스의 좌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그곳 버스에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흑백 공용석이 있었지만 앞에 백인 자리가 모자라면 흑인은 중간석도 내줘야 했습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 재봉사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던 로사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중간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인 승객이 올라타자 운전사가 팍스 여인에게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팍스 여인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노라고 하며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팍스 여인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것은 운전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항의였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I was resigned to let him know that this was a protest against being mistreated, and I did think I was being mistreated when I was asked.
결국 팍스 여인은 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전국적인 관심이 알라바마에 집중됐습니다. 킹 목사를 비롯한 이 지역 흑인 지도자들은 그 같은 부당한 제도를 흑인 사회 전체가 합쳐 제거해야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킹 목사는 몽고메리 시의 버스 제도에 항해 우리 흑인들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버스 탑승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산발적인 항의는 자주 있었지만 인종분리 제도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킹 목사의 주도로 민권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한 킹 목사는 살해 위협 등 여러 가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에 관한 유언비어도 난무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은 버스 보이콧가 곧 시들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거부 운동은 장장 382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1956년 12월 몽고메리 시내 버스의 인종분리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킹 목사와 그의 동료들의 투쟁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남부 여러 곳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줄을 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그런 운동도 모두 나가 지원했습니다. 수많은 집회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킹 목사는 더 이상 조용하게 살 수 없는 인물이 됐습니다. 킹 목사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민권운동은 급속도로 번져 남크리스찬 지도자 대회라는 조직이 탄생했고 회장에 킹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민권운동이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흑인 운동가들은 자주 구타당하고 체포됐습니다. 때로는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1963년 알라바마주 버밍햄에서 벌어진 시위였습니다. 시위대는 식당이나 학교에서 흑백을 분리하지 말고 흑인에게도 일자리를 주라고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개를 풀어 위협하며 폭력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충돌에서 여러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곧 풀려나기는 했지만 킹 목사도 체포됐습니다. 민권운동 단체들은 버밍햄 시내에 상점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뉴스가 됐고 백인들은 민권운동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버밍햄 승리는 민권운동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버밍햄 승리가 중요했지만 뿌리 깊은 흑백 차별이 모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킹 목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킹 목사는 흑백 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시위를 추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곳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대행진이었습니다. 1963년 8월 벌어진 이 행진은 약 25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참가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 워싱턴에서는 여러 가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행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 목사는 바로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태인이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모두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는 흑인 영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신념에 찬 연설이었습니다.
1964년 드디어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분리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고용해서 차별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권운동의 승리였습니다. 킹 목사는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 conclude that this award which I receive on behalf of that movement is a profound recognition that nonviolence is the answer to the crucial political and moral questions of our time.
킹 목사는 수상 연설에서 나에게 이상이 주어진 것은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도덕적 질문에 비폭력 운동이 해답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64년의 민권법은 1965년의 투표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투표와 관련돼 인종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968년에 나온 평등주택법은 거주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등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킹 목사는 그러나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8년 4월 4일 그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얼 레이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Dr. Martin Luther King, the apostle of non-violence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has been shot to death in Memphis, Tennessee.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불과 39세의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라고 역설했던 마틴 루터 킹. 그는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로 말하거나 글을 쓰다 보면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를 연달아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understand why two ing words can appear in a row in English, you must first understand the present participle.
영어에서 ing가 붙은 단어가 두 번 연달아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분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 거죠. 예를 들어 sing, 노래하다, singing으로 변하는 식입니다. ing를 연속 사용하는 흔한 상황 중에 하나는 동사의 진행 시제 뒤에 동명사가 따르는 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ve been avoiding going to the doctor.
저는 의사한테 가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문장에서 have been avoiding, 피해왔다는 동사의 현재 완료 진행형, 가는 것, going은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명사, 형용사 또는 동사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go 플러스 동명사입니다. go, G-O, go가 진행 시제일 때 동명사가 뒤따르면 ing 형태 두 개가 함께 나오는 거죠.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swimming this weekend.
우리는 이번 주말 수영하러 갑니다. go 플러스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동사 go의 현재 진행 시제 going, 여기에 동명사 swimming이 따라 붙은 겁니다. 또 다른 문장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going shopping for new shoes.
저는 새 신발을 쇼핑하러 갑니다. 이 문장에서도 동사 go의 현재 진행 시제 going에 동명사 shopping이 따른 겁니다. 또 다른 ing 연속 사용 상황은 동사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The situation is becoming appalling.
상황이 끔찍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동사 become의 현재 진행 시제 becoming의 형용사 appalling, 끔찍한, 형편없는이 따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ing가 붙은 단어가 두 번 연달아 쓰이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m considering buying a new car. Any thoughts?
Yes, am considering is the present continuous form of the verb consider, while buying is the gerund.
No, about what type of car I should get.
Oh,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I'm considering buying a new car. Any thoughts?
새 차를 사는 걸 고려 중이에요. 어떤 생각이라도 있나요?
Yes, am considering is the present continuous form of the verb consider, while buying is the gerund.
네, am considering은 동사 consider의 현재 진행형이고 buying은 동명사입니다.
No, about what type of car I should get.
아니요, 제가 어떤 형태의 차를 사야 할지에 대해서요.
Oh,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Oh,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considering buying a new car. Any thoughts?
Yes, am considering is the present continuous form of the verb consider, while buying is the gerund.
No, about what type of car I should get.
Oh,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에서 ing가 붙은 단어가 두 번 연달아 나오는 이유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